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오바다서입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어귀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구덩이의 어귀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듯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해와 하늘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받았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느끼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그 다섯 달 동안에 사람들은 죽을 방도를 찾겠으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 하겠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처럼 생긴 것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가슴막이는 새로 만든 가슴막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짓하는 소리는 수많은 말과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에 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꼬리에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재앙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황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들은 이 해의 이달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고 풀려났습니다. 내가 들으니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병의 수가 2억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말들과 그 말들을 탄 기사들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불빛처럼 붉은색과 검푸른색과 유황처럼 노란색의 가슴막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닮았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말의 힘은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악한 마술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도둑질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주 다스려 주소서. 나 주께 몸을 제사로 드리니 주 다스려 주소서.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오바다서 제1장. 이것은 오바다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예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예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리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텐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예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사차시 털렸느냐. 네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예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예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에 다가온다. 내가 한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겟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들을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중국의 학문이 유교죠. 그리고 이 유교에 있어서 자사라는 책에서 중용이라는 말을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학문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데서도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 중용, 메소테스를 대단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많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중간지대 혹은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 속의 신앙의 용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리스 철학을 숭앙해서 중용을 견지했더라면 그는 오늘 우리가 추앙할 만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그냥 예수에 불과하고 예수는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이 생동감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놀랍도록 꼽힌 과학과 문화도 과거의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언약도 계속되는 오늘 우리의 도전이 없다면 우리 대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단서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앞부분 중심으로 겸손이 전제되어야만 좇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말이죠.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야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든가 나 정도만 하라는 교만은 바로 전진의 장애가 되고 성장의 장애가 될 뿐입니다. 개인과 교회 전체의 성장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역시 잠언서 18장 12절에 솔로몬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경고적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 주님의 삶의 모토였고 신앙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 배우는 자들이 가장 기초되는 것은 겸손임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한 일을 잊고서야 좇을 수 있습니다. 13절 중간인데,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지향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냐는 차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바라보느냐, 앞날을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은 생의 마지막 장소였던 로마의 감옥 속에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바울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바울은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또 다른 미지의 앞길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흔히 나는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고,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어떤 업적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까닭에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미 비워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과거의 실책도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역시 주님은 다 잊으셨는데 여전히 죄책과 아픔으로 되새김질을 한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간음을 재판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면 과연 재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추억을 반추하는 것은 감옥의 죄수들이나 노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자랑, 과거의 수치 역시 현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앞길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쫓아가는 자는 따르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쫓아가는 다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합니다. 앞서 갈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은 언제나 미개척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기에는 불안하고 자신 없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쫓아가다, 디오코라는 그리스어는 추격하다, 핍박하다, 박해하다, 갈망하다, 따르다, 힘쓰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과 그도 중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하라. 바울은 분명한 대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골인 지점이 확실해야 뛸수 있습니다. 상을 얻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해이해집니다. 곁눈질도 하고 길가에 바둑 장기 훈수도 하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젖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오코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주로 핍박하다로 많은 부분에서 번역이 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스승을 귀찮아할 정도로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차가노라 14절 하반절인데 우리의 수고와 도전에 대한 상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죠.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환난에 대한 방책입니다. 네 번째로는 쉼 없이 쫓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중심으로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14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즉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골인 지점까지 끊임없는 도전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쫓아가는 끈기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영원한 쉼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 18절에 그렇게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 1절에 보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신앙은 점점 낙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가가 계속 산을 타지 않는다면 다리가 굳어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연습하는 사람에게 깜짝 퀴즈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지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분명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쉼 없이 전진하여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지은 죄가 마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우리 주는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3분의 1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당신이 떠나시게 될 것을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잠정적이고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불과 닷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덮었던 곳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배신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월절 누룩없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포도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며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떠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그 무리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흥분하여 자기 검으로 대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으나 곧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신문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안나스에게서 다시 가야바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 예수님은 유대 공회에 끌려가 거기서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줄 방법을 모색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백한 그를 죽이도록 로마 병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히랍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심으로써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곱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병자들과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정오 때쯤 되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오래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마와 아리마대 요셉이 몇 명의 여인들로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병정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